제가 결혼식을 한 60상 이렇게 결혼식을 집례했습니다. 그렇게 많이 한건 아닌데 이민교회에서 60상 하는 것도 그렇게 쉽지도 않습니다.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근데 결혼식 할때 이렇게 하죠. 목회자가 이렇게 가운데 서가지고 먼저 신랑이 보통 들어와서 신랑이 이쪽에 서요. 항상 그래요. 오른쪽에 서요, 신랑이요. 여기 아까 하나님이 오른쪽에 서 계시거든요. 그렇죠? 근데 신랑이 오른쪽에 서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신부가 아버지와 함께 이렇게 걸어서 들어오죠. 그렇죠?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둘이 사랑하면 됐지. 뭐하러 결혼식은 합니까? 번거롭게. 그렇죠? 요즘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무진장 많아요. 무진장 많아요. 사랑하면 됐지. 뭐하러 진짜 번거롭게 돈 쓰고 시간 쓰고 에너지 쓰고 결혼식은 하나요?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결혼은 언약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맹세하는 것입니다. 맹세하는 것. 그렇죠?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고요. 증인들 앞에서 public declare 하는 것입니다. publicly. 이 사람이 내 남편입니다. 이 사람이 내 아내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다른 여자는 나랑 아무 상관없습니다. 이제는. 그렇게 declare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령이 강림하고 성령이 페네코스트 오순절날 오시고 베드로가 첫 번째 설교를 했을 때 저들이 어찌할꼬 했을 때 베드로가 회개하고 그리고 세례를 받으라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가만히 묵상을 하는데 세례는 물론 이런 리추얼을 얘기하겠지요. 그렇죠? 세례는 얘기하는 것. 그런데 그게 그것보다 더한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사람들한테는 세례를 받는 것은 생명을 걸고 나는 나즈레인 예수를 메시아를 따르는 사람이요 하고 하는 아주 그냥 세상에 알리는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한번 아멘 해주시는 거예요, 이럴 때는.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제가 우리 아내랑 이제 내년이면 30년이 되는데 누가 한번 집사님이 저한테 물어봤다고 생각해 보세요. 저를 모르는데 옆에 분이 사모님이세요? 그렇게 물어봤는데 제가 창피해가지고 잘 모르겠어요. 만약에 그렇게 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저는 끝나는 겁니다, 완전히. 그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 아십니까? 크리스찬이십니까? 그런데 너무나 많은 경우에 그런 답을 들어요. 제가 아주 답답해 죽겠어요. 너무나 많은 경우에 그런 답을 들어요. 그렇죠? 우리 public display. 네! 이 사람은 제 아내입니다. 저랑 29년 동안 정말 산전수전, 동고동락한 제 아내입니다. 그리고 너무 이 사람한테 고맙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될거 아닙니까? 그쵸? 오늘은 교회의 첫 번째 설교, 물론 신약교회죠. 우리 초대교회의 첫 번째 설교입니다. 그래서 한번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보겠는데, 저들이 성령이 임했을 때, 정말 방언을 하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이 잘 이해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때 베드로가 열한 사도와 함께 일어나서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하는 말씀에 오늘 귀를 기울여 주시겠습니까? 한번 아멘 해 주십시오. 나를 기울여 주십시오. 하나님이 부족하지만 들으라고 하나님의 종을 세웠습니다. 아시겠죠? 제 말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오순절날에 다한 곳에 모였는데 홀연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가 있어. 한번 해보세요.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급한 바람 소리가 있어. 하늘로부터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각 사람에게 임했다. 여기 있는 사람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불의 혀 같은 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한테 임한다고. 예배 체크아웃 하지 마십시오. 딴청을 피지 마십시오. 성령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한테 불을 한번 한다고 불을 부으신 걸 생각해 보세요.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얼마나 그게 놀라운 일이었겠습니까? 우리가 다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사람들이 놀라고 당황하며 서로 이르되 이게 어찌된 일이냐? 좀 이들이 궁금해했어요. 그때 지난주에 생각나시죠? 이렇게 기도하는데 불의 혀 같은 것이 각 사람에게 오순절날에 이르렀는데 그때 베드로가 열한 사도와 함께 일어났어요. 저는 이게 너무 멋진 것 같아요. 베드로 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 지도자들이 같이 일어났습니다. 교회가 일어날 때는 그렇게 해야 일어납니다. 열한 사도가 같이 일어났고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저들이 회개하고 어찌할꼬 할 때 열한 사도들한테 함께 물었습니다. 베드로한테.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서서 소리 높여 이르되 베드로가 일어났어요.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삼시니 즉 오전 9시니 너희가 생각하는 것 같이 사람들이 술에 취한 것이 아니다. 이것은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을 일렀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이 예언할 것이요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부터 하늘에서부터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이게 어디 나오나 이런 게요? 나옵니다. 성경에 요한계시록에 나옵니다. 그리고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 The day of the Lord which is magnificent and great. 우리 기독교의 배경은요 컨텍스트는 주의 날입니다. 주님의 날입니다. 여러분 그걸 믿으십니까? 주님의 날에 마지막 날에 메시아가 다시 오셔가지고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고 심판하시는 날 그날을 그날이 컨텍스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다 그러면 뭐로부터 구원받는다는 얘기예요? 도대체 Savior from what? 주의 날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서 여러분이 다 드러날 때 인생이 다 드러날 때 하나도 기록되지 않은 게 없다고 그랬어요. 진짜와 가짜가 드러나요. 그때는요 확실히 드러나요. 양과 염소가 드러나요. 그렇죠? 드러나요.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모든 것을 다 드러내면 살아있을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한 명도 없습니다. 그 앞에 서는 날, 그 주의 날에 쓸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메시아, 나를 위해서,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서 생명을 버리신 그분과 같이 서는 길밖에 없습니다. 주 안에 있는 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주 안에 있지 않으면 매우 위태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매우 위태합니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니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오늘 베드로가 한 설교를 제가 다시 전하려고 하는데 그리고 여러분들을 예수를 따르는 자들로 초청하려 하는데 그 배경을 좀 설명하기를 원합니다. 여기 두 가지 중요한 날이 있습니다. 하나는 말세, The last days, 영어로 보면 last days, 말세라는 게 있고요. 또 하나는 주의 날, The day of the Lord, 이 두 가지를 설명하기를 원합니다. 말세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 오기 바로 전만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구약 성경에 보면 The day of the Lord는 뭐를 얘기하고 있냐면 메시아가 오셔서 그 메시아의 왕국, 그 킹덤을 세우는 걸 의미하고 있어요. 그거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거는 구약 성경에 그게 두 번 있어요. 두 번. 메시아가 두 번 오세요. 두 번. 감이 잡히시죠 벌써요. 메시아가 오셔가지고 그 메시아의 뜻이 뭐냐면 그리스도. 뜻이 뭐냐면 기름 부으심을 받은 자. 구약 성경에 보면은 누가 기름 부으심을 받았죠?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 그렇죠? 근데 예수님은 세 개 다예요. Perfect King. Perfect priest, perfect priest, prophet. 세 개 다예요. 왕의 왕. 영원하신 그 왕국을 세우기 위해서 메시아로 오실 때 그 말세를 얘기하고 있어요. 이 두 가지 coming of Messiah, 메시아가 올 때 이 사이를 다 말세라고 합니다. 즉,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 예수님이 다시 재림할 때까지 다 말세입니다. 우리는 지금 말세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뭐라고 약속되어 있냐면 요엘서에 보니까 마지막 때에 요엘서에 내가 내 영을 내 육체에 부어주리니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렇죠? 지금 방금 성령을 받았잖아요. 오순절날 그 120문도가 성령을 받았습니다. 성령이 임했습니다. 이걸 설명하는 거예요 지금요. 놀라지 말라. 저건 술 취한 게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을 얘기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뭔가요? 주의 날, The day of the Lord. 성경에서 말하는 주의 날은요, Day of the Lord는 마지막 메시아가 오셔가지고 심판하시는 날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하나님 사랑이십니다.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정말로 끝까지 돌아오시길 원하십니다. 하지만 주의 날에는 심판자이십니다. 여러분 속지 마세요. 여러분 주 안에 있지 않으면 매우 위태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죠? 이 두 가지 컨텍스트 안에서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주의 날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메시아 이름을 부르는 자는 Call on the name of the Lord will be saved. 여러분 주의 이름을 부르십니까? 부르지 않으면 구원이 없습니다. 없습니다. 교회 50년 다녀도 구원은 없습니다. 없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도대체 그럼 이 주가 메시아가 누군가 바로 들어가죠. 베드로가요. 이 베드로의 설교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원고를 가지고 준비해가지고 한 설교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성령이 임하자마자 베드로가 바로 설교한 거예요. Spontaneous. 성령님의 충만하심을 받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냥 설교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진짜겠습니까? 그렇죠? 바로 누굴 얘기하냐면 나사렛 예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Jesus of Nazareth, Nazarene. 그때 당시 Nazarene 그렇게 불렀어요.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적과 표적을 너희 가운데 베푸셨고 너희 앞에서 그래서 증언하셨으며 또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었으나 두 번째로는 그 메시아의 죽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메시아의 삶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죽음.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그 사망의 고통에서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음이니라. 세 번째는 메시아의 부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뭐를 얘기하냐면 그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exaltation 하나님의 높이심 메시아의 높이심을 얘기하고 있어요. 즉 베드로의 설교의 핵심은 하나였어요. 나사렛 예수가 메시아다. 이거 하나였어요. 이게 초대교회 설교였어요. 뭐를 통해서 그걸 증거했냐면 첫 번째 그분의 삶을 봐라. 두 번째 그분의 죽으심을 봐라. 세 번째 그분의 부활을 봐라. 네 번째 그분이 지금 승천하셔서 지금 어디에 계신가를 보라. 이 네 가지를 얘기했어요. 그렇죠?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가 하나님께서 주와 메시아로 되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주와 구세주가 되는 거로 Deliverer, Savior 메시아가 그런 뜻이잖아요. 그렇죠? 주와 그리고 Savior가 되게 하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잠시 설명하겠는데요. 첫 번째 예수, 나사렛 예수가 메시아됨을 뭐로 증거했냐면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기억해라. 예수님의 시작이 뭐였죠? 동정녀로 태어났어요. 세상에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남자를 모르고 태어난 처음서부터 기적으로 태어났어요. 마지막은 뭐였습니까?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첫 열매입니다. 처음으로 부활하신 분입니다. 처음서부터 끝까지가 다 기적이었습니다. 기사와 표적과 권능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안 믿어요. 그 가운데는요, 안진뱅이를 일으키셨습니다. 눈먼 자를 소경을 뜨게 하셨습니다. Lepers, 문둥병자들을 낫게 하셨습니다. 5,000명을 요만큼 가지고, 런치백 두 개를 가지고 오병이어로 먹이셨습니다. 그리고 12광주를 남기셨습니다.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하니까 나흘 동안 죽었던 사람이 걸어서 나왔습니다. 그런데도 안 믿어요. 처음서부터 끝까지 권능이었습니다. 처음서부터 끝까지 기사와 이적이었습니다. 표적이었습니다. 첫 번째 메시아의 증거 누가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이신 메시아만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누가 처음서부터 동정녀 마리아 남자를 모르고 태어나고 누가 죽었는데 다시 부활하고 누가 죽은 자를 살리고 누가 과연 그런 일을 할 수가 있습니까? 세상에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첫 번째 메시아 나사렛 예수는 그 삶을 보면 하나님이셨다. 두 번째는 그 죽음을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그가 하나님이 정하신 뜻과 definite plan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하나님의 definite plan이었어요, 여러분. 너무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처음서부터. 도대체 왜 그러셨을까? 하나님이 아주 definite하게 계획 가운데 아들을 죽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미리 아신 대로 foreknowledge, 내어준 바 되었거늘. 여기서 이 말뜻을 조금 설명하면 은혜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을 하겠는데요. 여기 내어준 바 되었거늘 영어로 보면 delivered up, 이 뜻이 뭐냐면요, 내 원수에게 이렇게 준다는 얘기입니다. 원수한테 하나님께서 definite plan을 가지고 이렇게 주셨다는 겁니다. 원수한테. 그리고 그게 하나님의 정하신 뜻이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대로 foreknowledge. 자, 여기 재밌는 게 있어요. 하나님은 다 아세요. 우리하고 달라가지고 과거, 현재, 미래가 없어요. 없어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전지전능하신 분이세요. 그런데 여기 foreknowledge는 그럼 뭐예요? 미리 아셨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영어로 보면 이게 뭐냐면, 아니, Greek으로 보면 prognosis. 여러분 들리시죠? 그거 어디서 쓰죠? prognosis? 병원에서 쓰는 말이에요. 제가 만약에 어떤 사람이 아파서 병원에 갔는데 검사를 다 했는데 병이 진단을 받았어요. 그러면 많은 경우에 의사들이 프로그노시스를 줘요. 이런 코스로 치료를 받으면 그 결과는 좋을 것입니다. 아니면 나쁠 것입니다. 아니면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프로그노시스를 줘요. 그렇죠? 근데 그런 뜻이 아니에요. 미리 안다는 뜻이 아니에요. 이 뜻이 뭐냐면, 프로그노시스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셨는데 그 foreknowledge는 뭐냐면 정말 favor를 가지고, 은혜를 가지고 원수한테 사랑을 부으셨다는 뜻이에요. 우리한테 그렇게 부었잖아요. foreknowledge of God. 그게 예수의 죽으심이에요. 그게 메시아의 죽으심이에요. 그런데도 안 믿어요. 그런데도 우리가 강박해서 안 믿어요. 그렇죠? 그가 정하신 뜻대로, 미리 하신 대로 내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죽였느니라. 유대인들은 진짜 죽였어요. 그렇죠? 유대교가 죽였잖아요. 우리는 안 죽였어요. 제가 근데 묵상을 해볼 건데 뭐가 다를까 그러면, 우리는 우리 때문에 죽으셨어요. 그게 좀 다른 것 같아요. 결국은 간접적으로 우리가 죽인 거죠, 그러면. 아닌가요? 아니면 그분이랑 우리는 상관이 없습니다. 유대인들은 진짜로 죽였잖아요. 그 나사렛을 잡아가지고 다 죽였습니다. 다 핍박하고. 그리고 결국에는 그 빌라도에게 갖다 주고 결국엔 유대교가 죽였잖아요. 유대인들이 죽였잖아요. 그 듣고 있는, 설교를 듣고 있는 자들이 죽였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guilty 했겠어요, 이게. 이게 얼마나 큰 메시지였겠어요, 그들한테는. 얼마나 shocking한 메시지였겠어요. 메시아를 그대로 그렇게 몇천 년 동안 기다려왔는데, 니네가 죽인 사람이 메시아다. 아니, 얼마나 샤킹한 일이었겠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담대하게 전합니다. 성령이 임했으니까. 죽으면 죽는 거예요, 그냥 베드로가. 담대하게 전합니다.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데. 조금 있다가 7장에 가면 돌에 맞아 죽잖아요. 딴 사람은요. 죽어요. 그렇죠? 세 번째는 부활입니다. 메시아의 부활. 나사렛 예수의 부활.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살리셨으니, 하나님이 살리셨어요. 너희들이 죽였는데 잘 깨서 들으세요. 여러분이 죽였는데 하나님이 살리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을 보세요. 그 메시아는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여기 굉장히 의미 있는 말인 것 같아요. He cannot be held in death. 죽을 수 없는 분이에요. 그분은 사망에 머물러 있을 수가 없는 분이에요. 왜요? 제가 세 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첫 번째, 나사렛 예수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절대로 사망에 머물러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1장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나는, I am. 요한복음의 주제가 뭐죠?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 그렇죠? 거기 일곱 번이나 예수님께서 나는 하면서 구약에 나는 who I am, I am who I am, 여호와 하나님을 생각나게 하시면서 그렇게 선포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사망에 머물러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첫 번째가 이유가 그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분명히 그렇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을 해놓고 어길 수가 없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님이 이렇게 설명하셨어요. 이 성전을 다 헐어버리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우리라. 약속하셨잖아요. 그 성전은 자기 몸을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약속하셨잖아요. 예수님이 약속해놓고 그걸 안 지키면 어떻게 되겠어요? 말이 안 되죠. 하나님이 아니시잖아요. 그러면요. 우리가 믿을 수 있는 분은 아니시잖아요. 첫 번째,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두 번째, 약속하셨기 때문에. 세 번째는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게. 우리가 그분을 믿으면 영원히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그분이 죽으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분이 살아야 우리도 사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걸 믿으십니까? 우리가 살아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예수님이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한번 크게 아멘 해보세요. 아멘. 여러분 이 말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오늘 귀를 기울이십시오. 마음을 기울여 주십시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살리셨어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설명을 합니다. 구약에 나타난 다윗이라는 선지자가 다윗 왕이 선지자라고 얘기하면서 이미 하나님께서 맹세하셨는데 그 다윗의 자손 중에 하나가 메시아가 돼서 영원한 나라를 세울 것인데 그 다윗이 뭐라고 시편에 이미 얘기를 했냐면 그가 미리 본고로 다윗이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했다. 여러분 그거 아셨습니까? 다윗은 메시아의 부활을 이미 보고 있었습니다. 알고 있었습니다. 즉 이 부활을 통해서 나사렛 예수의 부활을 통해서 예수가 메시아 된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큰 증거입니다. 초대교회 설교의 가장 핵심의 메시지는 예수의 부활이었습니다. 제가 한번 여쭙게요. 요즘은요?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부활의 신앙하고 반대가 뭘까요? 네? 기복하고 부활하고 비슷한 건가요? 다른 건가요? 완전히 반대입니다. 완전히 반대 방향입니다. 여러분 우리 지난 20, 30년을 생각해 볼 때 왜 우리의 자손들이 다 교회를 떠났습니까? 왜 우리의 교회들이 그렇게 힘들고 싸웁니까? 왜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앞날이 그렇게 밝지 않다는 얘기들을 합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부활을 외쳤습니까? 우리가 예수의 복음을 외쳤습니까? 그런데도 우리의 자손들이 그렇게 외쳤는데도 세상을 쫓아서 갔습니까? 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초대교회의 핵심의 메시지는 부활의 메시지였습니다. 메시아의 메시지였습니다. 회개의 메시지였습니다. 거룩함의 메시지였습니다. 부활의 신앙하고 기복의 신앙은 상반되는 내용입니다. 상반되는 내용. 그렇죠?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을 받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치 아니하리라. 이게 누구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메시아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메시아닉 메시지예요. 누구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얘기했어요? 다윗이 얘기했어요. 그렇죠?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라. 아주 그냥 컨클루전을 내리고 있는 거예요. 그 베드로와 그 열한 사도와 약 500여 명이 누굴 만났어요? 부활하신 나사렛 예수를 만났어요. 눈으로 봤어요. 어떻게 500명이 한 번에 할루시네이트 합니까?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이거는요. 약속하신 대로 성경대로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걸 500명이 봤어요. 우리가 증인이에요. Eyewitness. 지금 뭘 얘기하는 거예요? 그 나사렛 예수가 메시아다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네 번째, 뭐를 통해서 나사렛 예수가 메시아인 걸 증거합니까? 하나님께서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매. 오른손이라고 그랬는데 at the right hand of God. 우리 지금 예수님께서 승천하셔가지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계십니다. 지금 살아계십니다. 다른 종교는 이런 거 없습니다. 다른 종교는요, 하나님이 오신 게 없습니다. 다른 종교는 다 인간들이 가는 겁니다. 다 인간들이 애쓰는 겁니다. 다 인간들이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왜 뭐 묵상을 하든 절을 만 번을 하든 폭탄을 갖고 어디 뛰어들든 다 우리가 해야 하는 일입니다. 기독교만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기독교만이 부활이 있습니다. 기독교만이 무덤이 비어 있습니다. 기독교만이 그 살아계신 그 예수가 승천하셔갖고 지금 다스리고 계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속아서 살면 안 돼. 다 비슷한 거다. All religion lead to one God. 거짓입니다. 거짓. 다 그런 소리, 그딴 소리예요. All religion leads to one God. 그럼 예수님이 무지하게 실수하셨네요. 그러면요, 예수님 바보네요. 하나님 바보네요. 우리 기독교 하나님 바보네요. 오버하셨네요. 오버. 아닙니다. 기독교만이 이렇습니다. 여러분 그 메시아를 믿으십니까? 여러분 믿지 않으면 멸망으로 가고 있습니다. 멸망으로. 네 번째, 하나님께서 예수를 높이심에 얼마나 놀라운가 보세요. 그가 승천하셔가지고 오른편에 앉으셔가지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예수가 부어주셨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일어나는 이 오순절의 사건이 지금 풀서클로 돌아온 거예요. 이렇게 성령님께서 임하셨는데 누가 하신 거예요? 나사렛 예수가 오셔가지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하나님께 받아서 부으셨다. 풀서클이 된 거예요. 예수의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령님을 부어주신 거예요. 얼마나 이게 놀라운 메시지겠습니까? 이 사람들한테. 그렇죠? 그런즉 너희가 확실히 알지니 십자가에 못 박은 그 나사렛 예수가 하나님이 주와 메시아로 세우셨다. 한번 믿어지는 분만 아멘 해보시겠어요? 나를 부하게 만드는 분? 아니요. 그딴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딴 거예요. 그런 거는요. 아니에요. 거짓이에요. 그거는요. 우리를 망하게 하는 거예요. 그거는요. 우리의 주와 Lord Christ Messiah가 되게 하셨냐. 누가 했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여러분이 아니라고 해도 하나님이, 우리 주님은 메시아예요. 그리고 주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이 유대인들한테 이게 얼마나 이게 진짜 하늘이 무너지는 메시지였겠는가. 그렇게 수천 년 동안 기다려온 다윗의 자손 메시아가 자기네들이 죽인 그 사람이라 이렇게 증거하는 거예요, 지금요. 얼마나 이게 진짜 큰 메시지였을까. 그 결과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They were cut to the heart, pierced.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운동력이 있어가지고요, 양쪽에 날선 검 같아가지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여러분의 마음을 찔릅니다. 막 완악하면 안 들려요. 아무것도 안 들려요. 그게 그거 같고 그게 그날이 그날 같대요. 아휴, 떠들어라 너는. 그렇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어찌할꼬,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여러분, 하나님께서 진짜 메시아를 보내셔가지고 그 메시아는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가지고 지금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고 자연계를 다스리고 계시고 이제 다시 오실 그날 주의 날을 준비하고 계시다면 여러분은 그분을 따라가시겠습니까? 안 따라가시겠습니까? 그래도 안 따라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도 안 따라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따라가셔야 합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은요, 인생을 걸었습니다. 우리 중고등부 수련회 가면 이번에 Risen, 부활이라는 영화를 볼 거예요. 우리 대학부 수련회 갔을 때도 봤는데 너무 좋아요, 이 영화. 2015년에 나온 영화인데 빌라도 밑에 있었던 트리뷴, 트리뷴이 있습니다. 트리뷴은 백부장보다도 더 위입니다. 굉장히 높은 사람입니다. 빌라도 바로 밑에 있던 사람이 예수님의 죽으심을 확인하고 부활하신 예수를 만납니다. 그 영화에서. 좀 엑스트라 비블컬한 스토리겠죠. 그러니까 굉장히 높은 사람이에요. 굉장히 높은 사람인데 예수님의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이 사람이 너무 놀라가지고 옷을 벗어버리고 그냥 쫓아다닙니다. 이게 진짠가 가짠가. 그게 영화거든요. 근데 마지막에 그 트리뷴이, 그 높은 트리뷴이 식당에 앉아갖고 뭘 먹은 다음에 이제 돈을 내야 되는데 마지막에 얘기를 쭉 했는데 식당 주인이 묻습니다. Tribune, do you believe all of these? 당신 이거 다 믿어요? 하니까 Tribune이 이렇게 해요. 그 Tribune 반지가 있어요. 딱 빼더니 밥값으로 내놓고 I do. And my life will never be the same. 하고 그냥 광야로 걸어서 예수님을 쫓아가요. 그게 끝이에요. 초대교회였습니다. 그게. 여러분은요? 우리 교회입니까? 그렇죠? 여러분은요?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회개하고 세례받고 죄사함 받으라. 회개하고 세례받지 않으면 죄사함 받지 못합니다. 여러분, 죄 가운데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그래야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성령님이 누구십니까? 어저께 우리 여자 제자반 우리 하는데요.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 그러면 아이씨 뭐 그 정도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아요. 아이 그거야 겨우? 성령님 누군지 아세요? 이렇게 시작하면 좋겠어요. 성령님은 인격체이시고요. 하나님이십니다. Person and God. 그런데 놀랍게도 그분이 내 안에 내주하시고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성령님 아십니까? 만일 모른다면 제가 만약에 누가 저한테 물어봤다고 생각해요. 제가 결혼을 30년을 했는데 우리 아내 얘기를 물어보는데 제가 몰랐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웃기는 일이겠습니까? 우리 사모님 뭐 좋아하세요? 누구요? 성령님이 인격체라는 것은요, 성령님께서 지정의를 갖고 계십니다. 지엔텔렉이 갖고 생각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정 감정이 있는 분이십니다. 그분 슬퍼하십니다. 기뻐하십니다. 걱정하십니다. 아파하십니다. 의 하나님의 뜻이 있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근데 그분이랑 아무 상관없이 산다면 여러분이 어떻게 크리스찬 되겠습니까? 아니지. 아니죠. 그거는 아무 상관없이 산다면 그분이랑 그럼 어떻게 크리스찬 되겠습니까? 교회 다니니까 크리스찬? 아니에요. 아니에요. 속지 마세요. 그렇죠? 그분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이런 질문을 했어요. 우리 여자 제자반 할 때 우리 여기서 아침에 하는데 만일 진짜 하나님이 나와 함께 출근을 하신다면 직장에 오늘 그러면 그 직장에서 내 태도가 어떨까? 한번 물어봤어요. 재미있는 생각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이랑 여러분 출근하신다면 여러분 직장에 가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냥 아씨 오늘 날개가 왜 이렇게 덥지? 그냥 짜증내고 신경질내고 욕하고 그러시겠습니까? 그럴 리가 없죠. 그럴 리가 없죠.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라. 베드로가 마지막에 담대하게 외쳤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외쳤습니다.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회개한다는 거 우리 눈물 콧물 흘리는 거 생각하지만 이들한테 회개는 뭐였을까요? 자기네가 죽인 그 나자린 예수교 핍박하고 죽여버린 사람을 이제는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게 회개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따라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세상을 따라가시겠습니까?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게 회개입니다. 기복은 제가 보기엔 세상을 따라가게 외치는 것 같아요. 부활은 예수를 따라가게 외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세례받으라. 세례 물론 물세례 그 얘기하는 거겠죠. 하지만 저는 그보다 더 깊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세례가 뭐였을까요? 이 여기 모인 유대인들한테는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유대교인들이었었는데 유대교 사람들이었는데 나 예수 믿는 사람이요 하고 외치는 것이었습니다. 나 예수 믿는 사람이요 하고 죽어도 할 수 없습니다.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Publicly display. 결혼은 못하러 합니까? 세례는 뭐하러 받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 예수를 따른다는 거 아십니까? 아니 목사 장로 말고요 예수를 따르는 사람인 줄 아십니까? 세상 사람들이 그렇죠?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라 이렇게 외쳤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제가 마음 아픈 얘기지만 꼭 다시 한번 하고 싶습니다. 자, 한 번만 봐주세요. 많이 줄였어요. 존 맥아서라는 미국의 지금 가장 leading preacher. 정말 무서워요. 그분은요. 말씀 그대로 외쳐요. 조엘 오스틴 가짜 선지자라고 저거. 진짜 가짜거든요. 그런데 뭐라고 그랬나 한번 보세요. 교회가 구원받은 자들로 모이는 것은 너무나 확고하고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슬프게도 많은 교인들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오늘날 놀랍게도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 맞춰서 아주 편안하게 만들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교회의 궁극적인 목표가 될 수는 없습니다. 정말 교회가 하나님의 거룩함과 의를 따라가는 것, 그런 교회는 아마 세상 사람들이 별로 좋아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초대교회를 보면 모든 교인들은 예수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지금은 아니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그냥 조금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largely of unsaved individuals. 그리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정말 이 구원받지 못한 자들을 교회 여러 가지 포지션에 맡기는 것이 어마어마한 실수입니다. 왜냐하면 그래서 끝없이 하나가 되지 못하고 그리고 싸우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들리십니까? 우리 한국교회 왜 이렇게 싸울까요? 다 구원받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기도에 헌신하고 말씀에 헌신하고 예수를 따라가는데 할 수 없이 싸우는 건가요? 그거 보고 우리의 자녀들은 교회를 많이 떠났습니다. 그게 사실입니다. 우리의 스토리입니다. 그게. 그렇게 되면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들과 사탄을 섬기는 자가 하나가 되려고 노력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할 수 없다는 얘기죠. 하나 더 얘기하면 교회 여러 가지 액티비티 가운데 믿지 않는 자들을 중직에게 맡기는 것이 교회의 가장 큰 문제입니다. 중직에 맡기는 것. 제가 솔직히 얘기했죠. 목사면서도 부활 안 믿고 예수 모르는 사람들 있어요. 장로도 있어요. 권사도 있어요. 집사도 있어요. 찬양대도 있어요. 찬양대도 많아요. 지금 여러분을 코너하려고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 무서운 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중직을 맡겨버리면 give you false sense of security. 거짓으로 내가 진짜 믿는 줄 알아요. 그래서 결과는 영원한 트레저리. 하나님 앞에 갔는데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르겠다. 내가 도무지 모르겠다. 마태복음에 나오죠. 그렇죠? 교회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디자인하셨냐면 구원받는 자들의 모임, congregation assembly.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거룩함과 영적인 것을 따라가는 것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기도하면서 심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을 우리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실 준비 되셨습니까? 되셨습니까? 곧 씁니다. 다 곧 씁니다. 곧 씁니다. 예수 안에 계십니까? 어떻게 되겠지? 속지 마십시오. 어떻게 되긴 어떻게 돼요? 망하는 거죠. 초대교회를 기억하시죠? 우리 교회랑 비슷한가요? 지금 교회랑? 우리 칼라시움에 모여놓고 수많은 사람들이 구경했습니다. 뭘 구경했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십자가 못 박혀 이렇게 불에 타는 거를 구경했습니다. 좋아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얼마나 악한지 몰라요. 그렇죠? 그리고 이런 아주 굶주린 사자들, 여기 갈빗대가 보입니다. 사자가 이렇게 하다가 그냥 뜯어먹게 했습니다. 자, 한번 여쭤볼게요. 이 사람들 도대체 뭘 믿었나요? 저들이 믿는 게 우리랑 같은 건가요? 다른 건가요? 제가 생각하기에 최소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죽어가려면 이거보다 더 큰 게 기다리고 있다는 걸 믿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보다는 훨씬 더 중요한 게 기다리고 있다는 걸 믿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은요? 기복하고 부활하고 다른 게 뭔가요 도대체? 우리 예수 믿는 증인들의 피가 교회의 씨앗이 됐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 교회, 다음 세대가 하나님, 우리 주님께로 돌아와야 되겠죠? 한번 아멘 해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명으로 쫓아가야 될 거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요. 안 그러면 또 하나의 싸우는 교회가 되잖아요. 직분자 세우면 또 싸워요. 안 그러면요. 우리 주님을 여러분 회개하시고 세례를 받으시겠습니까? Publicly announce 하시겠습니까? 6학년짜리 꼬마들이 나오더라고요. 6학년짜리 40, 우리 EM에는 40대 후반 50된 사람이 나이가 제일 많은데 50대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둥그렇게 서가지고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우리 주님을 외치고 네 이제는 내가 그 종교의 등을 돌리고 유대교 종교의 등을 돌리고 예수를 따라갈 것입니다 하고 외쳤어요.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